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하시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인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가 이 시간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육신 사건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태와 누가만 예수께서 아기로 탄생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뿐 마가는 전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사도 요한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 정도로만 언급할 뿐 예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하나같이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 없는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보다 더더욱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전기 작가가 한 사람의 생애를 기술할 때 그 위인의 임종 직전과 임종의 상황을 기록한다면 아무리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 할지라도 30% 이상을 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일반 전기 작가와는 다르게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13장부터 21장까지 무려 45% 정도의 분량에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처럼 자세하게 언급한다고 해서 모든 기사를 다른 복음서 기자보다 더 세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사건은 사도 요한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고뇌에 대해서 완전히 생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2장 23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한 이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일반적인 복음 기자들과는 다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성찬식 제정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가 하나같이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음에도 요한은 그 사건은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해서는 넉 장에 걸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독특한 방식으로 복음서를 기술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20장 31절에서 언급한 바대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록 목적과 의도를 뭐 책 같으면 머릿말에서 파악하고 책을 읽어나가는 것처럼 20장 30절과 31절에 파악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밝힌 바대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 온 줄 아셨던 예수께서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에 세상에 남아있게 될 제자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보편교회 신자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드론 시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내라는 말은 겨울의 경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팔레스타인 지방은 거의 건기죠, 그죠? 근데 겨울철에 비가 내립니다. 그때가 우기예요. 그때는 없었던 하천이 만들어집니다. 비가 내리니까 물이 흘러와가지고 없었던 하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가리켜 흔히 와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바로 이 겨울 우기 때 비가 내려가지고 하천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들어간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다른 기자처럼 그냥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언급하지 않고 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굳이 언급했는가? 우리가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이 내용을 기록했을지를 예상하면 왜 이 내용을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으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거의 AD 한 90에서 95년도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늦게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보혜사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고 난 다음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눈이 뜨이지 않았던 눈이 뜨여지게 되어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편 16편, 시편 110편, 요엘서 2장 등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보혜사 성령과 임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 사건을 언급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이 역사를 기술하는데 이 역사를 기술하면서 다윗이 왜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사건을 언급했는가? 그것은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그때 사무엘하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간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그 사건을 언급할 때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간 그 사건이 오버랩되었던 거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이 사건은 결국은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을 예표한 사건이라고 하는 이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넌 사건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몇몇 자신을 추종하는 추종자들만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겪게 될 고난을 예표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읽어보실 때 다윗 행적을 재미있는 무슨 전쟁 역사나 왕들의 기록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방 족속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은 죄와 사망의 압제 아래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다윗의 생애를 읽어나갈 때 우리는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간 다윗의 생애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대론답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깊이와 넓이의 어떠함 앞에서 신약의 내용들을 이해할 때 훨씬 더 그 의미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예수께서 원수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원수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이 일에 가장 깊숙이 개입한 사람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신임을 한 몸에 받아서 재정 사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죠. 어떤 공동체든지 재정을 맡기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 맡기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상당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일을 규모 있게 처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같았으면이 아니라 당시 그 제자 공동체가 오늘날의 세상 교회와 같았으면 그 재정 사무를 누구한테 맡기면 좋아요? 세리장 출신인 마태한테 맡기면 좋잖아요. 얼마나 셈에 빠릅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올바른 질서를 따라서 되어진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신임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사세기 히포의 감독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까지 전해내려온 이야기를 그의 설교문에 담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설교의 내용을 했는가? 예수님은 유다를 자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유다를 위해서 중풍에 걸렸던 그의 아버지를 고쳐주셨고 그의 어머니도 나병에 걸렸는데 그 나병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구전으로 내놓은 이야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았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예수님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다는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요한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을 다 기록했더라면 과장법을 써서 세상에라도 이 책을 두기 부족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런데 그 세상이라도 두기 부족할 정도의 분량으로 쓰여질 법한 그런 표적을 직접 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봤겠지만.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귀신도 내어줬고 병도 고치는 이적을 행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가로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회개하는 복음적 회심 없이도 얼마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가리켜 우리 개혁자들이 이적적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적적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함께 역사하기도 하지만 떨어져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후반부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런 이적적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관계없이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가루 유다는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에서 열두 제자를 쭉 언급을 하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했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생애에 요한복음을 기술해가면서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만찬 석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도 이미 가루 유다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팔자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시편 자체도 가루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루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배신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가루 유다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 가운데 내몰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인가? 물론 예수께서 앞선 대제사장적 기도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다 라고 강구하신 대로 가루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에 앞장섰던 것은 선자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지요? 그러면서도 그것은 가로 유다의 의지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부분은 쉽게 설명을 드렸죠? 어떤 강압과 강요의 상황 안에서도 인간은 항상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예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A와 B 중에 A만 선택해야만 되는 상으로 내몰리는 우리가 아니고 A와 B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능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가루 유다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따라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잡히신 이 일이 유다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일에는 누가 개입되었죠? 유다 자신의 의지는 물론 유대 지도자들의 몰약이 함께 개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해서 이미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공모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가로 유다와 유다 지도자들의 모략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일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일에는 또 누가 개입되었습니까?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마르다의 자매 나사렛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게 된 사건이 12장에 언급이 되죠. 이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아니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한 1년 품삯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이런 헛된 일에 이 귀한 돈을 허비하느냐라고 타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죠? 이렇게 토를 달았죠. 요한은 그의 제자였잖아요. 동료였잖아요. 아, 제자가 아니라 동료였잖아요. 그러니까 후에 이제 쓰면서 뭐라고 기록했는가. 요한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가르유다가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두 번씩이나 마귀가 가로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사실을 13장 2절과 13장 27절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유다의 의지, 그 다음에 대사들과 바리새인들의 모략, 그 다음에 사탄이 함께 개입한 것이죠. 이러면서 유다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여러 번 가로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인을 주셨거든요. 저도 때로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저 교회학교 학생들 너무 잘 저기 뭐야 교회학교 너무 재미있게 성경학교를 하던데 사인을 주면 그 사인은 무슨 사인이죠? 조심하라 하는 사인이죠. 주님께서 가로 유다에게 여러 번 자신을 팔 것을 암시하는 말씀들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가르유다 함께 손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가르유다만큼은 적어도 자신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떡 한 조각을 소수에 적셔 주시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은 내가 뜻을 정하고 나를 넘겨주려고 계획한 바를 속히 이루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끝내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몇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았죠. 이런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로마 군대, 대사관과 바리새인들의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3장 27절에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13장 30절에서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 나갔는데 그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어둠에 속했던 가로 유다가 사탄의 사주를 받고 그 다음에 유대 지도들과 공모를 해서 그들이 파송해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가로 유다가 계속 이제 마음에 배태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죄를 출산하는 그런 시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지요. 요한은 이런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들과 함께 섰다. 민수기 16장을 읽어보시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회중에게 뭐라고 경고했는가?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다 떠나는데 유일하게 다단과 아비람은 처자와 유아를 딱 데리고 자기 장막문에 딱 버티고 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죠. 유다는 지금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편에 서지 않고 사탄 편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너무 괴로워서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로 유다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세와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여기 보면 가로 유다의 안내를 받아서 온 군대가 두 부류였습니다. 처음에 말하는 이 군대는 로마 총독 예하에 있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받아서 온 아랫사람은 성전 경비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호소하지 않은 상황인데 고소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로마 군대까지 파송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면 정결귀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극히 꺼리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들이 함께 오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이 당시는 유월절 절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때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가 제자들이 결사적으로 항쟁을 할 경우에 맞서 싸울 경우에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만행의 사태를 감안해서 군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제 중에 한 사람이 가로 유다와 타락한 교회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 지도자 그리고 세상 권력이 함께 연대를 해서 자신을 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이셨는가? 예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가신 장소가 어디죠?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통 산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들어가셨다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대개 어떻게 예상하는가 하면 아마도 이렇게 울타리가 쳐 있는 감람산에 있는 정원이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들어가셨다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말로 가끔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가끔 기도하러 가셨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운 번역인데 사실은 자주 종종이라고 번역했으면 좀 좋았겠다라고 여겨집니다. 누가도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예수께서 밤이면 감람산에서 쉬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누구도 알았는가? 가로 유다가 알고 있었고 그날 밤에도 필시 예수께서 제자들을 동반하고 이 장소로 올 것을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만 알았던 게 아니고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당한 일을 아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주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피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잡히실 수 있는 환경을 오히려 제공해 주셨습니다. 가로 유다가 오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도 감람산으로 간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가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명시적으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하지요. 스토리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이런 소설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런 면에서 예수님도 알더라는 이런 표현들을 왜 사용했는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를 기꺼워하셨다.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내어보내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나는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거두어드릴 권세도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얼마든지 거두어드리면 거두어드릴 수 있는 생명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싶어서 주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유다가 거기에 올 것이라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때 제자들과 함께 그 장소로 한적한 곳에 가여서 충분히 그들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심히 번민하면서 제자들한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죽음 앞에서 담대했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사시나무 들듯이 떨었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주님과의 연합이 한 번도 깨어져 본 적이 없는 성자 예수께서 우리 인생들 때문에 주님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런 고통은 아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야만 된다는 이 분명한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때가 참에 자신을 인생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가룟유다도 알고 있는 그 감람산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과 죽음은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강구하실 정도로 그것도 두 번씩이나 강구하실 정도로 그 일은 매우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시고 느끼신 주님의 고통과 슬픔의 의미와 성격은 인간 이해와 상상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부터 끊어져 태어나기 때문에 주님부터 끊어지는 일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끊어져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끊어지는 고통이 뭔지를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일을 홀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언급하면서 쉽게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개인 큐티를 한다면 쉽게 이렇게 적용하지요. 우리는 적어도 가룟유다처럼 배반자가 되지는 말자. 이런 식으로 되게 도덕 윤리적인 적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할 때 큰 상처를 받지요. 삼손은 델리라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다윗은 아이도벨 때문에 상처를 받고 바울은 알렉산더나 데마 같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개 가룟유다를 보면서 적어도 나는 가룟유다처럼 배신자가 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런 자리에 있었다면 저렇게 가룟유다처럼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배반자들을 정죄하지요. 그러나 사는 성도 여러분, 통일찬송가 5장, 통일찬송가 512장의 가사대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배반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작은 유혹에 넘어지나요? 얼마나 우리는 물질적 유혹 앞에 신앙의 욕심을 때로는 누그러뜨립니까? 얼마나 그 작은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발동합니까? 그 음식 하나 가져가는 것, 그 떡 하나 더 먹는 것, 그런 것들 위해서 우리가 신자답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가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룟유다요, 우리가 주님을 결박하러 온 군대와 같은 자들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닌 왜 비열한 방법,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에서 배신을 당해서 잡혀 죽임을 당하셔야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마지막에 장렬하게 명량해전해서 전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폼나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비열하게 배신자에 의해서 잡혀 죽임을 당하셨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배신이라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죽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유다의 배신은 인간의 부패한 죄와 부패한 인생들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고상한 인간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이처럼 비열하고 더럽고 쓰레기 같은 존재들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은혜로운 죽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심판의 일부의 성격을 띈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작은 유혹에 우리의 양심을 팔 때마다 스스로 자책하기보다, 물론 자책도 해야 되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버러지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인생들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품 안에 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도덕윤리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수놓고 탁월한 삶을 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세상에 나가보세요. 뭐 유수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명한 죄인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 이분도 또 사고쳤구나. 이분도 또 크리스찬이구나. 야 이거 예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구나.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안 무슨 검사 이런 분들, 물론 그분의 회개가 진정성인지 없는지 그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무리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자신이 범한 잘못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부터 나를 밀어내는 존재가 아니고 그런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분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 마음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역사하면요. 그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추스려서 어떻게 삶을 잘 살아보려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채찍질을 해보세요. 위선과 외식의 죄를 범하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능력과 힘은 은혜 안에서 공급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럴싸한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니 영혼이 더 공고해지는 거죠. 실상 자기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더 좋은 모습이니 그런 괴리와 간극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 영혼은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다듬기보다 성경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다듬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비천함과 부족함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는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서 보이신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포획하기 위해서 온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색출당하신 게 아니고 자신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인데 나중에는 이 나사렛 예수가 마치 고유명사처럼 취급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빌라도가 명패에다가 어떻게 붙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명패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은 사실은 체포 당하신 게 아니고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신분을 그냥 드러내었습니다. 요한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얼마든지 소나기를 피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로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서 무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봤지만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찾을 수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자가 고난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서 그 무리들 앞에 나아가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여기 제가 헬라어를 좀 사용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있죠.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예요. 나는 나다. 나는 장차 내가 될 나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말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감추시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그분의 존재성은 어떻게 잘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적인 이름을 자신에게 종용해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땅에 무리들이 엎드려졌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엎드려졌을까요? 세상의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 용기인 모습에 그들이 잠시 놀라서 엎드려졌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담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엎드려졌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왜 엎드려졌는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신성을 갖고 있는 그분이기 때문이요. 그 말씀 속에 폭풍이나 천둥 소리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여름날 벼락이 치죠, 그죠? 벼락이 치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정말 뭐 바로 옆에서 벼락이 떨어지면 쫙 하면서 그냥 천지가 그냥 진동하지요. 그런 자연현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이들이 거꾸로 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4절에서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진 것은 이 말씀의 일부 성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의해서 하신 그 단 한마디 말씀으로 자신을 잡으러 왔던 대적 세력들을 땅에 엎드려지게 할 수 있었다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세상에 의해서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백일하에 드러내실 때 원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벼락이 딱 쳐가지고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혼비백산에서 운동장에서 전부 다 철수하는 그 광경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현상 하나가 일어나도 사람들은 꼼짝 못하지요. 쓰나미가 일어나 보세요. 몇 년입니까? 1997년인가요? 동남아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물 자그만치 물 높이가 몇 미터 몇 미터였다고요? 30미터예요. 30미터로 딱 서서 이렇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25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런 정도의 일인데 먼지에 불과한 이 지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격변을 일으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 제자들만 순순히 보내주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모습은 그를 제압하시고자 하셨더라면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9절이나 계시록 6장을 읽어보시면 원수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아멜과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두더지와 박쥐를 끄집어내고 그 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산아 나를 가리우라 바위아 나를 가리우라 하면서 도망을 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했지만 누가 주님 앞에 능히 서리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방공호 지하 수십 미터에 내려가는 대피호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지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시고 그들의 권세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분의 메시아 되심은 죽음으로서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내가 기도했더니 그도 응답받았다. 불치병에서 고침받았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죠. 그러나 더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든지 우리 같은 인생들을 한 번에 심판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조기에 불러갈 수 있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 영혼이 녹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밤중에 뭐 잠자리에 이렇게 들면서도 하여튼 생각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야곱의 야복강가의 씨름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태부가 골절을 당해서 그가 쓰러지고 쩔룩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이름을 어떻게 바꿔줬죠? 이스라엘로. 네가 나를 나와서 겨루어 이겼다. 왜 주님께서 인생들의 계략에 놀아나였습니까? 왜 거기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그 함정과 올무가 어딘지를 몰라서 넘어지시고 그 올무에 빠지셨습니까? 다 아셨어요.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져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또 쟁취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긴 것으로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내가 바라고 원했던 바를 이루는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들을 다루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은혜 방식이죠.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입니다. 힘과 힘으로 겨루셨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우리는 그냥 멸절당하고 구원의 대상으로 설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자신을 우리의 손에 내어맡겨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자들이 도무지 생각해낼 수 없었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신자고 이 복음의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신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면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지나도 여전히 마음은 돌처럼 딱딱해서 말씀에서 변화될 줄 모르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바꿔갈 의지도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대리석 딱딱하지요. 그러나 망치로 큰 해모로 쳐버리면요 박살납니다. 우리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 의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손 대시면 꺾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 기억하고 은혜 왕시로 대하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의미한 날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님 은혜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은혜로운 주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발견하고 절망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은혜 자리에서 내모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함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 자들인지요. 이런 인생들을 똑같은 강도와 세계로 꺾으시면 우리는 다 박살나고 멸절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계획을 따라 자신을 다 내어 맡겨주시고 그래 우리가 범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였담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더 이상 완악하고 강팍한 방식으로 주님을 대하는 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자신을 내어맡기고 그분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고 또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공급받고 또 그렇게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세상과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때로는 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안식의 공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품에 마련되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베드로처럼 참으로 자신에게 물어올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함으로 회복되어 연약한 자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